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도쿄 시내의 내각부 청사에서 어린이 가슴이 가새끼 견학의 날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에는 납치 문제에 관한 아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실시되어 일본의 바람을 방송하기 위한 음성 메시지의 녹음 시간과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 시간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납치 피해자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시간에 참가했다는 아이들 중에는 이 시간을 위해 미리 손으로 쓴 편지를 준비해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가 납치된 사건을 소재로 한 만화 영화 메구미의 시청 시간에는 소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들도 열심히 만화 영화를 보고 진지한 모습으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주로 소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가했는데 이 행사 참가를 계기로 처음으로 납치 문제를 언급한 아이들 중에는 북조선에 끌려간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참가한 아이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참여한 인원이 많아 받은 메시지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라디오 메시지 녹음에 참여한 아이들의 메시지 일부를 조선말로 번역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학교 5학년 미꾸입니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면서 살아주세요. 소학교 6학년 하루마사입니다. 꼭 돌아올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10살 카에데입니다. 일본에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본에서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13살 마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8살 토모카입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하루마라고 합니다. 아직 13살인 저는 납치 피해자들이 북조선에서 겪었을 고통과 그 세월의 길이가 얼마인지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을 자기 나라 안에 구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옳은 것이 이길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소학교 4학년 히데토모입니다. 언젠가 일본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9살 마사토입니다. 북조선에 있는 여러분, 빨리 돌아오십시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학교 5학년 세지입니다. 납치 피해자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다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만화도 보고 동영상도 보면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돼서 정말 이 납치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건강하게 일본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소학교 3학년인 유주기입니다. 꼭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학교 3학년 치과입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학교 6학년 유리입니다. 꼭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건강하세요. 10살 만화입니다.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소학교 6학년 여우야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유희입니다. 북조선이 납치당한 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무사히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인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주택 시책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평양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와 농촌 지역에 건설된 훌륭한 주택을 일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꿈도 꿀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다고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아파트가 건설된 것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일본은 직위와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여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개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국가가 주택을 주민들에게 배정하는 체계입니다만 제가 살고 있었던 지방도시의 경우 신축주택은 거의 없었고 지위가 높고 체제에 충성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택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민간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는 주택과 도, 현, 시 등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주택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한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택에 살 수도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수요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택 매매가 성립되면 주택관리과에서 새로운 사용자의 이름으로 주택사용허가증의 재발급을 합니다. 주택 구입은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지만 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택을 몰수당할 위험도 있어 주택사용허가를 위해 주택관리담당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주택은 부동산 업체를 통하여 구입합니다. 구입은 한 번에 지불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의 융자는 매월 일정의 금액을 내면서 갚습니다. 많은 은행의 주택 융자의 상환 기한은 최대 35년까지로 되어 있고 매월 상환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지역은 주택 가격이 높고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근무, 자영업 등 성실하게 일해 지역 등에 구애가 없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새로 건축한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 등이 13년간 감세되는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입주하고 지방정부로부터 충분한 생활비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던 덕분에 큰 고생 없이 일본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일본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시책이 있고 공용 주택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 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세대, 고령자, 신체장애자, 자식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일반 세대 등이 속합니다. 예를 들어 4명 가족에서 세대 연수입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사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근로자의 연수입과 비교하면 4명 가족 기준으로 연간 약 200만 원은 많은 돈이지만 일본은 북조선보다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200만 원이 수입으로 4명 가족이 생활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 일본인의 회사원 등 정규직 직원의 평균 수입은 연 414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도쿄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택의 사용요금은 세대의 소득, 지역, 주택의 넓이, 건축년도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의 세대인 경우는 사용료가 감액됩니다. 소득이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보호자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인원수에 따라 방의 크기가 고려되고 고령자와 신체장애자에게는 그들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세 칸짜리 방이 있는 공용주택의 사용을 신청하고 두 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주택 사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설명회에 참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설명회에서 입주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저희 이름으로 된 주택의 사용 허락 계약서와 주택 열쇠를 받았습니다. 도쿄도의 공용주택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 주방 설비가 갖추어진 부엌과 리폼된 방은 신축과 다름없이 아주 깨끗하였습니다. 저는 세 칸의 방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일본인의 평균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게다가 주택 사용료도 지방 정부가 전액 부담해 줬습니다. 저희는 이사한 첫날 북조선에서 살던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많았고 가혹한 주택 환경과 어려운 생활을 보냈던 것이 떠올라 일본에 와서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여 한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때 기억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조선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게 한다는 이상사회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주택 시책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날에 일본 시대 총리는 한국 서울을 좀 방문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순회 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 순회의 회담은 이번 그럼 6일 날의 회담에서 여러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나라를 좀 반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른바 샤토르 외교란 것도 그 가운데 다섯 번째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회 회담 자체도 샤토르 외교란 것을 좀 보아도 과거를 좀 비교하면 너무 많은 숫자 기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지금은 그런 이러한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그런 개선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영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제가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샤토르 외교라는 것은 좀 너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샤토르 외교라는 것은 노무현 시대에 시작됐습니다만은 양국 관계가 좀 좋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좀 계속 샤토르 외교를 좀 할 수 있고 그러나 관계가 악화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샤토르 외교는 좀 그만두는 그런 그것을 좀 각오를 좀 돌아보면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악발되고 문제가 있는 그런 시기에서만 시기는 역시 오히려 그런 양극 순회가 너무 자꾸 좀 만나고 대화를 좀 가지고 그런 것으로 좀 통해서 문제 좀 해결 제거한 것도 모색으로 좀 하는 그런 것은 너무 필요하다,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계가 좀 좋고 순조롭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도 사드로 외교라는 것은 의미가 크지만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 때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것은 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드로 외교라는 것은 제도화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시간 전에는 그런 것으로 좀 의식을 좀 하면서 이번 그런 그거 유일인날에 방문을 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그만두겠다, 전일을 그만두겠다라는 것은 발표한 후에 그 방문을 좀 했던 것은 역시 샤드로 외교라는 것으로 좀 제도화 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노력을 좀 사드로 외교의 제도화의 노력을 좀 시다 존리가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좀 생각할 때 내년 2025년 6월에는 이러한 정상화 60주년을 좀 우리는 맞이하는데 그런 그 60주년을 좀 계기로 이러한 양국은 이러한 관계에 좀 장기적인 그런 그 비전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은 좀 벌써 좀 이런 것이 좀 시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은 윤석열 그 정권하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여론조사를 좀 보아도 아직은 좀 그 일본의 자세, 역사 문제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불만이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사이 새로운 거라면은 이러한 양극이 이 안보적인 안전보장적인 그런 협력을 한 것도 필요하다, 좋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너무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좀 한국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은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관계, 좋은 관계를 좀 계속 앞으로도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른바 포스트 윤석열 역시 윤석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아직은 좀 보기가 좀 힘들겠습니다만 만약에 야당 쪽으로 정권이 옮길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도 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그런 너무 강경한 그런 의견을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좀 다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생길 때는 반일적인 그런 자세 그런 것이 좀 한국 정부에 너무 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태화에서도 제대로 외교라는 것은 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제대로 외교가 좀 그런 데서도 계속 한다면 역시 양국 순회에 좀 대화를 좀 통해서 협상을 좀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하는 노력이 서로가 할 수 있겠고 좋은 일환 관계를 좀 만들 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시대 전리에 좀 한국 방문한 것은 이러한 것도 충분히 의식을 좀 하면서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미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